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N잡생활의 정희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복주환 작가님의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사례와 근거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N잡러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N잡러라면 자기 자신을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여러 가지 글쓰기나 말하기 등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이번 주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이크와 녹음 장비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사례를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롤로그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스피치를 준비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 정리를 모두 마친 사람인데, 진짜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유형이 되라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보통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경우가 정말 많죠. 특히 회의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의가 비생산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필요한 얘기만 딱딱 전달할 수 있어서 회의의 효율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회의를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유형,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정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자님이 적진 않았지만 저는 이게 말하기의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네 번째 단계가 되는 분이라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멋진 말하기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롤로그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정의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혹은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 네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에 이 콘텐츠를 접하고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라는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을 굉장히 잘한다면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설계하고 다듬으며 점차 말하기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다. 인간을 보통 컴퓨터와 비교하곤 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정보 처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논리로 말할 줄 안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 봤을 때 내가 말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처음에는 요약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을 잘 하려면 그러한 생각들을 다 녹여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스피치나 언어라는 거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정말 많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나는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요.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려놓는 행위들을 말해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쌓이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은 지식의 축적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질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내 생각을 정말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단계가 되는데, 이런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대로 내 생각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걸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거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예시는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인용해야 되지? 와 같은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글쓰기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하기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있거든요. 이러한 활동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엔 어떤 게 되느냐?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도 경험해봤지만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관련 주제에 대해 책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책을 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집필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제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결국엔 책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특정한 콘텐츠의 형태로 뽑아냈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가져야 됩니다.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사실은 녹록치 않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에 있어서 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썼구나 라는 노하우가 담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책을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라는 우선순위가 생기면서 책을 쓰는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또 글을 쓰는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말하기라는 것 자체는 글을 내가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글을 위해서 쓰는 문어체라든지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형태라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전환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짜로 말 잘하는 사람,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스피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스피치는 일상 대화와 달리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제대로 스피치를 준비한다면 발표 불안은 자신감으로 바뀐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말해서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멋들어지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인 두 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태백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두보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태백은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의 신선이라고 부르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불러요. 시의 성인이라는 건데 이태백은 소위 말하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정자에서 멋들어지게 술을 먹다가 산을 봤는데 내가 산을 봤으니까 영감이 떠올라 휙 했는데 그게 멋진 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천재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두보는요 한번 쓰고 나서 소위 말하는 찌질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그걸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태백이냐 두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두보와 같은 스타일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초안을 빨리 내놓고 계속 고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글쓰기를 할 때도 예전에 헤밍웨이가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를 여러 차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쓸 때는 항상 내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쓰지만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고치는 과정 을 반복하는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스피치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입니다. 대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블랙포인트 형식의 개요서를 보고 말을 할 거잖아요. 그 영역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빠지는 이야기가 없도록 전체적인 얼개를 짜는 거가 스피치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하고 스피치를 잘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인데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물 흐르듯이 말을 잘 했는데 20분 동안 말을 했지만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스피치를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5분을 했지만 내가 하려던 얘기를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를 해서 처음과 끝에 주장하려는 내용을 넣어서 강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후자가 시간은 적게 썼지만 스피치는 더 잘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스피치를 준비할 때 요령이 있는데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개요를 준비할 때 점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피치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핵심 문장 위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본은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와 논리 흐름을 중심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개요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앞뒤 관계를 따져서 이 문단이 앞에 있을 때 더 효율적인가, 이 문단이 뒤에 있을 때 효율적인가를 당연히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 이 내용은 뒤에 오는 게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내용은 앞에 오는 게 사람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돼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스피치를 준비하기가 좋은 거고, 이러한 정보들은 처음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피치를 해보면서 사람들의 경험을 누적을 시키고 그 경험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스피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틀림 없이 다 집어넣고 그걸 개요나 키워드화해서 논리구조를 짜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빼먹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으로 이제 이어서 어떤 게 있냐면 무의미한 음절은 기억될 수 없고 의미 없는 정보는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피치 대본도 마찬가지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싶다면 글쓰기 형태의 대본이 아닌 논리구조 형태의 대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논리구조 형태의 대본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개요서입니다. 글을 쓸 때도요, 사실은 우리가 개요를 꼭 짜야지만 글의 구조가 완벽해집니다. 이걸 짜지 않은 상태에 해서 글을 쓴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대충 쓰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어려운 완성되지 않은 스피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읽어 드릴게요. 정리되지 않은 말은 상대의 머릿속을 혹사시킨다라는 챕터인데 앞서 살짝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문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도 스타 강사처럼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멘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구성을 분석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훔치려면 티 안 나게 숨겨야 합니다. 겉 아이디어는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원리, 구조, 패턴 등 속 아이디어를 훔치면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우리 분야와는 거리가 먼 분야에서 가져오면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지혜입니다 라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이요, 글쓰기와 말하기와 기타 콘텐츠를 만드는 전 영역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매우라는 거를 곱하기를 한 천 정도로 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프레임입니다. 누군가가 논리를 만드는 프레임을 설계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설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짰는지를 카피를 해 보고 위쪽의 아이디어는 덜어낸 다음에 그 구조만 베껴서 글을 쓰거나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블로그 강의할 때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인터넷상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블로그 글을 찾아요. 예를 들면 뭐 말 잘하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쳤는데 어떤 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이 조회수도 높고 이 블로그의 방문자도 높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글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글이고 잘 쓴 글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첫 인사말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시는 어떻게 들었는지, 만약에 책을 리뷰를 했다면 글 인용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블로그 글이라면 사진은 어느 위치에 넣는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그 구조를 따진 다음에 그 구조를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적용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구조를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글이나 더 좋은 스피치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그 구조를 따와서 그 구조를 내 글쓰기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가진 고유의 템플릿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당연히 내 글쓰기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글의 내용은 베끼면 안 돼요. 글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구조와 예시, 사례, 순서 이런 논리적인 그 이어가는 단계만 카피를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아이디어까지 베껴버리면 그거는 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을 설계하고 프레임을 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피치를 할 때에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사람들은 요즘에는 꼼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온라인에서 블로그 강의를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정의석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블로그 강의를 파는 거야? 라고 하고 이력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고 블로그로 억 단위의 수익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10권의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글쓰기와 온라인 블로그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문구하고 지금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시작과 마무리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라는 챕터입니다. 읽어드리면 가장 매력없는 자기소개 방식은 이력과 경력을 나열하여 말하는 것이다. PPT를 넘기며 자신이 무엇을 해왔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시간적 순서로 이력을 말하며 자신의 업적을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 이거는 정말 매력이 없는 이력서, 경력서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는 이력서로 내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온 이력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지 못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인간 승리 스토리가 사실은 뻔하지만 흔하게 먹히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관공서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블로그로 정말 많은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고 그 블로그에 도움을 힘입어서 책도 출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라고 스피치 시작에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하고 같았다라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일으켰다는 기대감을 심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눠드리겠다는 걸로 이분들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피치는 재밌을 거야 라고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 자랑하면 욕먹고 스토리면 통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랑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되게 잘 안 됐는데 열심히 노력한 걸과 이런 성과를 냈어요. 조금 외람되지만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자랑을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꼰대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제 꺼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력을 많이 쓰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프린트 슬라이드에 그렇게 적어놓고 대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라고 짧게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치 대본을 작성할 때는 결론과 본론부터 정리해야 한다. 결론에는 주제의 주장, 의도가 담겨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인 결론이 확실해야 설득 논리인 본론을 만들 수 있다. 본론에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공감시킬 수 있는 생각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억하자. 결론과 본론이 정리되고 나서 서론을 준비해야 한다. 주제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지 않는데 일단 공감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명확해야 이 논리가 구성된다는 거는 정말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모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모으고 그 질문의 한 줄로 답변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핵심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논리와 사례와 그리고 내 의견과 주장을 추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에 새끼를 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첫 번째 세부 메시지, 두 번째 세부 메시지, 그리고 첫 번째 세부 메시지가 있으면 그 세부 메시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사실은 스피치를 할 때도 이러한 성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블랙포인트 라고 해야 될까요? 개요 형식으로 글이나 스피치를 정리하니까 당연히 글쓰기 능력도 올라가고 말하기 능력도 올라가게 돼요. 서론의 경우에는 이건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과 본론이 준비가 돼야 서론을 쓸 수 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론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 성향이라든지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하지 못했지만 결론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에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요가 나왔을 때 메시지가 하나로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쁜 그리고 멋있는 스피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아져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 목차를 만들 줄 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문을 나열하고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혹은 궁금한 순서로 재배열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만 덧붙이면 스피치 대본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스피치 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스피치 대본뿐만이 아니라 글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을 정리하고요. 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예전부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글로 되면은 우수한 글쓰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스피치 대본이 되면 스피치가 되고 만약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촬영하는 강좌의 형태로 만들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강좌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엔잡러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작법이라는 개념으로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읽어드리면 스피치를 잘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풍부한 자료, 즉 소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재는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좋다. 상대방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뻔한 소재로는 결코 흥미를 끌 수 없다. 소재가 풍부하고 다양해야 이야기가 다채롭게 흘러간다. 좋은 소재는 말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라는 건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문장을 많이 모아놓는 초서 활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외의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인데 대학 교수님들은 논문의 사례들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죠. 특히 실험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논문들인데 약간 좀 특이한 실험이 있는 논문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 결과를 궁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쓰셨거든요. 그분 역시도 다양한 논문들과 심리와 관련된 사례들을 끌고 와서 그 부분을 본인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책 리뷰에 들어간 어떤 문구라든지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게 인용하는 부분은 한 문장 이상 인용하지 않고 그리고 책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내 책에 기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이전에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 됐건 간에 내 이야기만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가 특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간혹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료 부족 때문이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채울 수 없다.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느냐에 따라 스피치의 성패가 좌우된다. 세상의 자료는 흔하다. 스피치 실력은 자료를 얼마나 잘 찾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재는 상당 부분 메모와 사색으로부터 얻어진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메모 독서법이라든지 초소화 같은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아, 내가 콘텐츠를 평상시에도 꾸준히 모아놓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스피치 스타일을 만드는 두 가지인데 이 내용이 감명 깊어서 읽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지식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그건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라고 라는 건데 말을 어렵게 하는 그 지식인층이 되게 많죠. 되게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도 주식 이제 관련해가지고 주주보고서를 쓸 때 할머니였나 엄마였나 이렇게 그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고 그분이 이해를 했을 때 그 콘텐츠를 넘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봤는데 스피치란 그래야 됩니다. 스피치를 듣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중이고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단어를 쓰면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 대통령의 글쓰기였나 그 책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진지라는 말보다는 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했다라는 문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개의 텍스트 구문과 그 다음에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쓰고 그리고 짧은 문장 그리고 명료한 문장을 써서 내 스피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각정리 스피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스피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전반적인 영역에 두루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는 꼭 깊이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의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더 좋은 콘텐츠로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